지난주에 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 이런저런 자료를 동원해서 확인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00년입니다. 그래서 4대 문명 발생을 전부 빛이 3000으로 지금 정해진 셈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50만 년, 좀 크게 잡아서 50만 년입니다. 50만 년이라고 주장을 하면 무슨 현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49만 5천 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는 거는 5천 년이에요. 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이걸 100세로 환산을 시켜보면 그 기억 상실증이 언제 걸렸느냐 하면 99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실히 과거를 훑어보고 알아가지고 해가 이렇쿵 저렇쿵 하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1년 사이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9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를 50만 년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최대치로 줄이면요. 물론 이건 이제 진화론자들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최대로 줄여나가면 한 2만 년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2만 년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2만 년하고 5천 년하고 비교하면 요건 그래도 좀 많이 줄였죠. 그래도요. 우리가 100세로 기준한다면 기억상실증이 언제 걸렸느냐 하면 75세 걸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은 몇 세 때일까요?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시절 다 지냈는데 그거 다 잊어먹고 75세 기억, 75 이후 사건만 기억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숲에서 원숭이나 원시인들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75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일 뿐 그 이전에 얼마나 화려한 과거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이전에 어떤 화려한 과거가 어쩌다가 한 조각이라도 발견이 되면요? 뭐라 그러죠? 어쩌다가 그 옛날에 놀라운 흔적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그걸 우리는요? 불가사의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모르겠다라는 걸 잘 포장한 말이 불가사의 이렇게 처리를 하죠. 불가사의는 몇 개나 있나요? 지구상에? 7개요?
절대 불가사의.
절대 불가사의 이러죠. 불가사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7개 뽑았어요. 7대 불가사의였는데 그 외의 불가사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불가사의가 이렇게 많으냐니까요. 우리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른다라는 말을 아 이게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그럴 때 좋은 말이 불가사의. 아주 질이 나쁜 학자들이 하는 말은요. 누가 이런 말 들으면 좀 곤란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질이 나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아주 옛날에 우주인이 왔다가 갔다. 그건 가만 생각하면 아주 질이 나쁜 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지. 우주인이 왔다 갔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그 우주인에 대한 어디서 왔다 갔는 어떤 이유인지 또 연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은근슬쩍 밀어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건 나쁜 말이에요. 그런 불가사의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죠. 이집트 피라미드는 단순하게 우리 그냥 볼 게 아니고요. 놀라운 문명이 있었던 흔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형편에 그런 피라미드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문헌에 나와 있는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 노예를 20만 명이나 동원해서 25년 동안 걸쳐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불가사의는 그 높이가 얼마요? 150m요? 150m 하니까 잘 안 놀라시는데요. 우리가 이 사고기 고성위기 이게 그래야 60m, 70m 밖에 안 됩니다. 저 150m 높이의 바위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데 그 바위로 관통하는 구멍을 냈다는 거거든요. 뭘로 뚫었겠어요? 불가사의가 하나 둘이 아니고 3년 전인가 그 구멍에 작은 로봇을 집어넣어가지고 탐사한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제가 못 들었어요. 바위, 완, 그 두꺼운 바위를 백 몇십 메타를 뚫고 나와가지고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뚫었느냐, 말이야. 습기 시대인데, 피라미드가 세워진 그때.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게 뭐, 제일 좋은 답이요. 불과 4일, 이래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이야기, 그, 저기, 핵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발달된 문명이 깨끗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한 100년쯤 지나면,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요,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 문명, 이 얘기는 전부, 전설이 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왜 사람들이 5,000년 전부터 새롭게 문명이 발달해 갔냐, 그 이전에 발달된 문명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쪽하고 좀 비슷하게 해서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그, 잃어버린 세상,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창세기 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군데군데 있는데,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것은 생물만이 아니고요, 땅이 함께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땅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걸 무슨 의미,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없는데, 다만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이 땅이, 이 지구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겠다 싶은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런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뭐 어쩌다 자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같이 삽니다.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한테요, 야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옛날에는 있잖아, 이리이리 살았단다 하고 이야기하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뭡니까, 이 사회가 발달대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부르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 눈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이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우리 눈에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 어떤 사회였는지를 뭐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증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세상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왕창 깨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노아 홍수 때요, 한 번 더 깨져버립니다. 깨지고 깨져서 박살난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이 회복되고 해가지고 된 이거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세상이 어떠했을지 이제 상상을 좀 해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예를 들었던 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그, 그냥 막, 슬금슬금 생각해 봅시다. 석유 있지 않습니까? 원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죠? 뭘로 만들어졌죠? 시체요? 또 밥맛 떨어지겠지만, 커피맛 떨어지고. 사체. 확실합니까? 중학교나 중학교 책점 보면요, 석유가 그래서 이제 시체에 가면 안 된다. 좀 이런 유식한 말 써야지. 유기물. 동물이나, 동물의 유기물이 땅 속에 묻혀가지고요, 높은 압력을 받아가지고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좀 전문적인 책을 찾아보면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유를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놓고 거기에 동물의 유기체가 묻혀서 된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럽니다. 전문가들 쪽으로 가면 추정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요, 기정사실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보통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왜 그걸 추정한다라고 막 밖에 말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럼 땅속의 원유가 얼마나 묻혀 있다고 생각해요?
고갈되는 줄 알았는데, 강도사님 말씀 들으니까 많을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아직 많아요. 제가 이거 저게 설교 준비하면서 앉아가 잠시는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리 집 티코가 1년에 기름을 얼마나 잡아먹을까? 그걸 만약에 짐승을 파묻어가 만든 기름에서 짜낸 거라면 우리 집 티코가 1년에 돼지를 몇 마리 잡아먹을까?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본 겁니다. 계산이 오류가 있나 한번 가만 생각해보세요. 큰 계산입니다. 돼지 한 마리 평균 잡았어요. 한 60kg 갖고 이걸 땅속에 묻어가지고 몽땅 기름이 됐다 치면 우리 집 티커가 1년에 15마리 잡아먹어요. 많이 잡은 거 아닙니다. 아, 저 집 차는 50마리 잡아먹는 거.
일주일마다 5만원씩.
바꿀래요?
바꿀래요.
그래. 그리고 막 아주 후하게 쳤어요. 차별로 안 모는 사람들이라도 1년에 돼지 한 20마리는 다 잡아먹습니다. 아, 그보다 훨씬 더 잡아먹어요. 한 20마리 잡아먹고요. 호황의 차가 몇 대인지 아세요? 대강. 최근에 나왔는데 한 17만 대가 된대요. 17만 대 되는 차가 1년에 돼지를 20마리씩 잡아먹으면 대충 계산해서요. 1년에 몇 마리 잡아먹어요? 340만 마리입니다. 승용차만 있나요? 비행기는 어쩌고 배는 어쩝니까? 공장 돌리는 기름은 어쩝니까? 이렇게 계산되면 도대체 1년 동안에 돼지 무드가 만든 기름을 얼마를 잡아먹는지 상상이 불가능해졌도록 많은 양입니다. 돼지 한 마리, 60kg짜리 돼지를 땅에 묻어가지고 꽝꽝 눌러가 이게 기름이 되려면요. 60kg 돼지를 묻으면 기름이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엑기스가 된 셈이죠. 그래서 올라치면 물어봤어요. 뭐, 함께 한 대를 짜면 깨가, 참기름이 얼마 나오나냐, 어제 물어봤거든요. 아세요?
사이다 두 병.
사이다 두 병.
그 옛날 소주병.
예, 예.
그거 두 병.
한 대를 짜면 반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사이다 두 병 반 나온다 켜도요. 참깨 한 대를 짜면, 그러니까 한 대가, 기름이 한 대 나오는 게 아니고 반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돼지 60kg 짜리를 짜면 기름이 깨보다는 더 나올 것 같아요.
딸기 쬐마니까 한 5분의 1로 줄 텐데, 보기가.
5분의 1로 줄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런 거는 수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모르겠어요. 짐승은 그렇게 짜면 그게 기름이 될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절반 내지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양이 줄 겁니다. 주는데, 짐승을 땅속에 얼마를 갖다 묻으면 이 기름이 이만큼 나오겠냐, 그런 겁니다. 당장, 포항 시내에서 1년간 소모시키는 저 기름 양 자체를요, 만약에 땅속에 묻어가지고 만들었다고 친다면 돼지를 얼마를 끌어 묻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340만 마리 켜도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제가 계산 방식을 또 바꿨거든요. 작년에 한국에서 수입한 원유 양이요, 1억 톤을 조금 넘는답니다. 1억 톤이 조금 넘어요. 1억 톤이 조금 넘는 이걸 만약에 사람을 갖다 묻어가지고 만든다면 단순 계산으로요, 얼마 나오냐니까 17억 명입니다. 이걸 제가 아까 식으로 그렇게 줄인 거지 않고 단순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더 저게 줄어드는 양까지 계산하면 3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기름 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 묻어가 만든다면 한 30억을 갖다 묻어야, 억명을 묻어야 그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1년에 30억 명이면요?
기후의 반 인구가.
아니, 우리나라 숫자 얼마예요, 인구 전체? 8천만쯤 되나요?
아르헤라 합하면.
예. 아르헤라가 8천밖에 안 되는 인구가 1년에 30억 명분의 기름을 써새끼고 있으니까 이 기름 만들려면 우리나라 식구들 다 한 구덩이에 몰아넣어가지고요. 몇 번 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름 소비량이 지금 한 10위쯤 되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산해 되면요. 정말 막대한 양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땅 속에 원유 추정량이 1,500억 톤이고요. 이걸 만약에 단순 계산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을 갖다 묻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름량이 60리터 나온다고 치고요. 나올 수도 없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조 5천억 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인류 전체 60억이라면요. 이 60억을 400번이나 갖다 끌어 묻어가지고 한꺼번에 묻어야 만들어질 양입니다. 현재 추정량이요. 근데 이 추정량은 1년에 약 한 1.4%씩 늘고 있거든요. 왜냐면 1.4%니까 뭐 조금이다 싶지만 1.4%라 그래도요. 이 양이 막대한 겁니다. 전체 인류를 400번 갖다 묻어야 되는데 1% 같으면요. 4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땅속에 묻혀있는 이 원유의 양이 얼마나 막대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막대한 짐승,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합쳐가지고요. 이걸 한꺼번에 묻었다고 쳐야 됩니다. 저게 뭐 찔끔찔끔 묻어가지고 기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돌,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현재 인류의 400배가 넘는 양의 짐승이든 사람이든 유기체를 말이죠. 한꺼번에 묻었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사람 한 사람을 60kg 기준하고 기름 한 60리터 나온다고 계산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게 허실률이 있다고 치면 한 사람 묻어가 60 안 나오고 뭐 한 40이나 30 나온다 치면 이 숫자 배로 넘니다. 그럼 언제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짐승이 있었기에 또 그렇게 많은 짐승을 한꺼번에 묻었길래 저 기름이 생겼겠느냐 상상 한번 해보세요. 현재로서는요. 현재 이 지구 형편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과학자들이 저게 짐승의 시체가 뭉쳐가 된 거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그렇게 됐다고 말을 못하느냐 하니까 그 짐승들이 어디서 나왔냐를 근거를 못 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짐승이 어디서 나왔냐?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짐승 다 갖다 끌어모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번성하기 전에 언제 그만한 동물이건 사람이건 있었겠느냐? 답이 안 나오니까. 옛날에 뭐 짐승도 큰 짐승들요? 진화 열심히 하느라고 뭐 다 조그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좀 큰 놈들이 있었다 해도. 짐승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대답할 수 없으니 그냥 동물의 유기체가 묻혀서 된 거라고 추정한다. 이 정도밖에 말 못하는 거죠. 원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석탄은요. 원유의 13배입니다. 현재 추정량이요. 석탄은 뭐가 묻혀가지고 됐죠?
나무요.
원유의 13배가 될 정도 같으면 나무가 얼마나 묻혀서야 되느냐는 얘기인데 이거 역시도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무 다 끌어묻어봐야 제발에 핍니다. 그 많은 나무들이 그럼 언제 어디서 그렇게 묻혔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석탄도 여전히 나무가 묻혀서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말 못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근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매몰될 수 있는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노아 홍수라는 엄청난 변수, 그러니까 그냥 홍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이름이 말이 홍수지 말이 홍수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홍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문에 하긴 뭐 어쩌겠어요. 다른 단어도 없는 걸. 근데 적어도 이 모든 나무 진성을 한꺼번에 다 끌어 묻어버릴 만한 엄청난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되, 문제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그렇게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죠. 인구 폭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홍수 이전에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절대 없다, 그죠? 절대 없죠? 일단 오래 사니까.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됐지만 인류가 5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치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지금 1년밖에 기억 못 한단 말이야. 1년 사이에 인구 폭발이다 뭐다 하고 지금 이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면 99년 사이에는요? 이거보다 더 심한 폭발이 있었을지 없을지 우리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1년만 보고 인구 폭발이 난리다 이러고 있거든요.
에너지 아껴 쓰자 그런 거 난리인데.
예. 뭐 혹시 또 하나님께서 또 한번 디오프가 또 만들지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크게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홍수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세상이었을건지를 성경 근거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갈 때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이 참 많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데 홍수 이전에 지금 인구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지금 인구 폭발 맞아요? 뭐 그래요? 사람 없는데 얼마나 많은데?
있는 데만
모여있지. 그래, 없는 데 많은데 무슨 그래 폭발하고 엄살을 부르고.
가만히 있다. 있는 데도 안 가니까.
딱 떠오면 가겠지 뭐. 사람 많이 사는데 많이 있고 사람 없는 데도 아직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가서 살면 될 때지. 그 많은데 그 빡빡을 모이가 폭발이니 다니가 그래 떠들어 사요? 지금 왜 인구 폭발이라고 말해요? 주원인이 뭐예요?
잘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요?
오래 사니까.
꼴랑 100년 사는 것 같고 잘 안 죽는다 하면 옛날에 한 900년씩 살던 그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일단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
아니 지금 그래. 꼴랑들의 평균 수명이 50에서 70 늘었는데 이 폭발하고 이 난리 치면 그 옛날 900 넘어갈 때는요?
아니 그거는 우리의 주로 진화론자들은 지금 우리 수명이 자꾸 늘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발이라고 가르치고.
폭발을 가르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회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평균 수명이 50에서 70 늘어가는데 폭발이라고 지금 이 난리 치면 과거에 900 이상씩 살 때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난리 안 쳐 있어.
예? 이걸 난리 안 치고 이제 계속 놓으세요. 어, 맞아. 지금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주원인은요, 이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먹을, 충분히 남아 돌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식량이 난다면요, 인구 폭발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아니, 충분히 나는데, 그게 분배가 안 돼서 인재라고.
예, 그건 물론 다른 문제고요. 다른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왜 인구 폭발이라고 하느냐 하면 지구 환경과 비교했을 때 지금 사람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이 아주 좋아진다면요. 먹고 살 걱정 없으면 뭐 얼마든지 나와도 무슨 관계 있어요. 근데 홍수 이전에 지구 환경은 지금하고 달랐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달랐느냐 하니까 이게 이제 참 머리 아파지는데요. 그 맘모스가 발견된 곳이 북극 가까운 데거든요. 아주 추운 지방입니다. 그 배 속에서 나오는 풀 속에 풀에 살던 애벌레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그 애벌레는 지금으로 보면 역대지방 애벌레예요. 북극 그 지방이에요. 그 거대한 짐승들이 살 만큼 초원지대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구 전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몇 배나 좋았을까요? 수명이 10배라면요. 환경도 10배는 좋았다고 봐야 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았다는 얘기는 지금 저 수목이 자라는 것보다가 그때 수목이 자라는 속도가요? 한 10배쯤 가정을 해보세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는 자연 조건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사람이 더 많아서 가는군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짐승들요? 지금보다 훨씬 많고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잘 드는 게 그게 공룡 얘기인데요. 공룡이 한 50톤쯤 되는 게 초식입니다. 50톤짜리 초식 동물 한 마리가 가령 이 근처를 어슬렁대면요. 나무고 풀이고 나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굶을 죽습니다. 그 놈은. 지금 지구 환경 같으면 그런 동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큰 놈이 초식 동물은 또 똥을 많이 사잖아, 그죠? 엄청나게 싸제끼일 겁니다. 그렇게 먹고 돌아다니고 싸제끼도 돌아서서 먹을 것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50톤짜리 초식 동물이 존재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저기, 베트남이나 저쪽으로 내려가면 농사 짓는 게 우리보다 훨씬 쉽답니다. 그냥 쥐익 뿌리 놓고요. 익으면 그냥 끓어버린대요. 놔두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안 돼요. 그럼 또 그대요. 그리고 1년에 산모작 안 되잖아요. 한국의 농민들이 그걸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대농사 어떻게 짓냐고 가르쳐주면요. 안 먹고 말지 그래 못한대요. 그 사람도 그냥 확 갖다 뿌려버리고요. 놔뒀다가 익으면 그 돈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대농사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옷에 신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요. 그거하고 저쪽하고 비교해봐도, 그 사람들 그냥 뿌려놓고,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이전에 세 번이나 거두는 거 보면 참 부러울 지경인데, 홍수 이전에는 아마 그거보다가 그 한 환경일 겁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하에서요, 오랫도록 살았단나요? 그렇게 오래 살던 거기에서 짐승과 사람들이 얼마나 번창했는데 그걸 홍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전부 멸망을 시키면서 땅속에 땅걸음 묻어버렸다고 보시면요. 그렇게 추정 안 해내면 땅속에 있는 기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합시다. 그 마모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얼음에 갇혀가지고요. 얼음에 갇혀가지고 그대로 화석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발견이 되는데 내 속에 예를 들어서 그 풀이 그냥 있고요. 시체가 썩지 않았다 그러면 죽어서 갇힌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썩지 않고 싱싱한테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놈들이 화석이 될 때는요. 급속 냉동이죠. 어떤 학자가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급속도 그냥 해가 안 되고요. 영하 한 100몇십도요? 순간적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그 큰 짐승이 깨끗하게 그렇게 보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 아는 상식으로 맘모스가 왜 그렇게 얼음에 갇혀가지고 화석이 되어버렸죠? 빙하기가 어떻게 닥쳐가지고? 급속하게 닥쳐가지고. 빙하기가 급속이 가는 거 그거하고 급속 냉동하고는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1년에 온도가 1도씩 내려가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그게 뭐 엄청 빨라요? 1년에 1도인데. 그러면 10년에 10도. 온도가 10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10도만 떨어지면 엄청나게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0년에 10도 떨어지면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빙하기가 급속하게 닥쳤다고 말할 겁니다. 빙하기가 급히 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는요, 그 거대한 맘모스나 짐승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싱싱한 채로 얼어가지고 갇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맘모스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리려면요, 생생하게 그대로 통째로 올리려면, 속에 풀이 그대로 있으려면요. 적어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분 내지 20분 안에 완전 냉동돼야 될 겁니다. 시간 더 걸리면 안에서 사과도 사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하게 무슨 기후변화 이 정도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에 뭐 저도 그쪽은 끝까지 갈 재간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어떤 그런 기사 난 걸 제가 봤는데 땅 속에서 어떤 가스가 저게 극도로 분출이 돼가지고 터져 나오면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과학자들 얘기 맡길 수밖에 없고 우리까지 알긴 이해한데 저건 이 노아 홍수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늘에서 비 내려가지고 땅 다 덮어버렸고 죽여버렸고 이런 정도를 떠나서 엄청난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변화 속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현재 지상에 나타나 있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해 줄 만한 그런 원유나 석탄이나 이것만 가지고도 봐도 적어도 과거 어느 시대에 이 지구는요 지금 우리가 인구 폭발이니 어떠니 하는 이것보다가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짐승이 떼지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왜요? 쉽게 말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요. 과거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부가 어디선가 드러나면 불가사의라고 처리하고 성경이 그런 얘기를 조금씩 얘기하고 있으면 신화로 처리해버리고요. 그럼 우리는요. 맨날 기억 속에 있는 우리의 흔적 속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울고 먹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 바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진화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계에 대해서 상상으로만이라도 그려보지 않으면 창세기 앞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계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계는 어느 정도 변하나니까 제가 간단하게 나누면요. 처음 세상이 첫 번째 세상이면 범죄한 이후에 두 번째 세상, 그 다음에 노홍수 이후에 파괴된 세상이 세 번째 세상. 그럼 우리 지금 세 번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상은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게 두 번째 세상입니다. 사람이 한 900년 이상씩 살던 그 좋았던 환경 말이죠. 그 환경이 깨져가 된 게 지금 세상이면 이 변화가 두 번째 세상이 깨져서 된 세 번째 세상과의 차이가 이 정도일 것 같으면 거꾸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세상 이전에 함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도 어떤 세상이었냔 말이에요. 상상은 불가능할 정도로 좋은 세상이었음이 틀림없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짐작한다면 그 세상은요 죽음이 없는 무한이 계속되는 세상이었거든요. 무한한 세상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게 유한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무한과 유한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웠던 좋은 세월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 변화를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선악 거를 따먹었더니 아담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죠?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성경이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그런 사실들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걸 간접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고 해산의 고통이 들어오고 수치를 알게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렇죠. 아담의 후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참 힘들어했다고 그럽니다. 우리하고 비하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하고 비하면 토시라봐도 보통 토시라본 게 아닙니다. 토시라봐도 보통 토시라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생하고 비하면 거기는요 고생도 아니에요. 그렇게 좋았던 세상 왜? 우리가 보기에요.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 착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저래 불쌍하게 사는 거 저래 계속 오래 살아가 안 되겠다. 빨리 어차피 받아야 할 버리고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저거 빨리 좀 돌려버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돌려버린 겁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 안 되겠다. 그래서 노홍수의 수명이 팍 주는 겁니다. 얼마로 떨어져요? 10분의 1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역사의 바퀴를요 그만큼 단축시킨다는 의미가 여기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조금 염두에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 처음 세상에서 두 번째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깨진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인지는 조금 알기가 어렵지만, 홍수 이후에 변한 세상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좀 됩니다. 자, 이제 평소시려고 합니다. 홍수 이후에 변한 게 뭐가 있죠? 나이, 좀 전에 그 나이입니다. 나이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환경이 변했다고 보면 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담배 많이 피우면 수명에 영향을 주죠. 평생 담배를 피우면 수명에 얼마큼 영향을 줄까요? 아시는 분? 몇 년 단축될까요? 평생 담배를 피우면. 10년이나 단축돼요? 아, 물론 개인차가 있죠, 많아. 제가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아, 그거밖에
안 돼. 예.
피우고 말지.
그럼 피우고 말지, 아이가. 큰일 나네. 수명 3년 내지 5년 단축되다가 그 정도 같으면.
아니, 그래, 피우고 싶은 거에는 3년 안 돼.
그런데 그거 갖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공허 준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술, 뭐, 어느 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그마한 술 한잔 하면 내 세포가요, 얼마나 파괴되는지 아세요? 이것도 아마 대충 계산일 겁니다. 조그마한 술 한잔 하면요, 내 세포가요, 만 개 정도 파괴된대요.
머리는 뭐 너무 많이 있는데 뭐 하지? 안 쓰면
안 쓰고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만 개 정도 파괴되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쓰고 있는 거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어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워낙 세포 수가 많기 때문에 만 개 이 정도 가지고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웬만큼 퍼마셔도요, 전체 수명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지껏해야 그래, 마, 3년 내지, 5년요.
흘러서.
근데 그것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70년, 80년 사는데 꼴랑 3년 내지 5년 주는 거 가지고 그 잡당을 쳐대는데, 3년, 5년 주는 게 아니고, 10분의 1로 빡 떨어져가지고 80년 살 사람이 8년밖에 못 산다, 이거는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900년씩 살던 사람이 100년으로 수명이 줄었다는 거는 담배, 술 이거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 보통 변화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저 하늘 구멍 좀 뚫어졌다고 왜 그래요? 뭐 오존층에 뭐 빵꾸가 났는 어쩌는, 왜 그러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와야 되나요? 그래, 뚫어지면 왜? 사람 수명에 영향을 주죠. 병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가 몇 년쯤 영향을 올까요?
아니, 그게 그냥 단순히 몇 년 영향이 아니고 사는 동안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물론 질도 떨어지죠. 그거 좋은 얘기 하셨네요. 수명이 10분 1로 줄어버렸으니까 이게 단순하게 수명만 준 게 아니고 삶의 질도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거슬러 갔어요. 그 홍수 이전에 그렇게 오래 살던 사람들의 삶의 질은요.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기분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거 알면 속 커피 뒤집어지가 못 사네. 그렇게 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오랫도록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그게 10분의 1로 줄어져 버렸다는 거냐. 그만큼 이 지구 환경이 나빠졌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수명 줄었다 이걸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엄청나게입니다. 수명이 조금 주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였다는 걸,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 되죠. 수명이 변했고요. 또 있나요? 이런 걸 퀴즈해야 되는데, 이건 다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홍수 이후에 변한 거. 네? 바람요? 바람에 대한 기록이 홍수 때 처음 나타납니다. 예. 그 이전에 바람이 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하는 게 홍수 그 끝날 때쯤에 나옵니다. 그거 잠시 접어두고요. 바람. 또 또 있나요?
아까 환경도
있었는데. 네? 중요한 게 있는데. 무지개. 무지개가 어떻게 해서 생기죠? 프리즘, 예. 무지개는 햇살이 공중에 떠 있는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산란이 돼가지고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지개가 그럼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장난같이요. 그냥 막 무지개 안 생기던 하늘에 무지개 생겨라. 이리 만들었다고 보다기 보다는요. 그 이전의 대기 상태는 무지개가 형성될 수 없는 대기 상태. 그러니까 대기가 바뀌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하늘의 구조가, 대기권의 구조가 홍수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다는 걸, 달라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거 역시도 대기권의 엄청난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이죠. 그 다음 진짜 변한 게 하나 있어요. 홍수 이전에 사람은요, 그, 먹는 음식이 달랐어요.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전엔 고기 못 먹었거든요. 어쩌면요, 그전엔 육식 동물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자는요, 뭐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풀 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풀이 아니고요. 풀은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가 풀 먹고 살았다. 이거야말로요, 이거야말로, 저, 뭐야, 사람들이 볼 때,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 동화 같은 얘기라고 해둡시다. 근데, 가정을 했어. 풀 먹고 살던 사자가, 짐승,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살게 됐다는 거는요, 이 내장 기능조차 다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빨 구조, 내장, 이런 것들이 사자는, 저, 육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풀 먹던 놈이 육식을 하게 됐다는 거는 구조 자체가 변했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믿거나 말거나 좌우간 글이 됐다면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뭐 크게 변하지 않았을는지 모르겠는데, 왜 육식을 허용을 했을까요? 돼지가지고 다 죽고 살아남은 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고기도 잡아먹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상일까요? 벌일까요?
벌이요.
벌이에요? 그 맛있는 고기를요? 방금 못 먹는데?
먹어야지.
네? 그거라도 먹어야 100년이라도 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수명도 줄고, 뭐도 줄고, 다 줄어나가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냐. 그것도 못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정글의 법칙 하는 거 있죠? 쉬운 말로 하면 약육 방식이죠.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자연 세계의 모습이 홍수 이후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생겨난 변화가 사실은 엄청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들어오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 능력을 알아낼 재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아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를 이리저리 추정을 하는 겁니다.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 그 가설을 세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물론 어떻게 본다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런 가설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지구는요, 대기권 바깥에 물로 쌓여 있었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확인할 수 없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런 현상들을 설명을 해보면, 쉽게 설명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띠가 있다는 데 무슨 띠가 있는지 혹 아세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띠가 많아요. 뭐 우리가 제일 아는 건, 제일 잘 아는 거는 대기권. 공기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안팎으로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많이 있습니다. 전리층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반 알렌이라는 그분이 비행사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반 알렌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띠를 발견하고 이름을 반 알렌데라고 붙여놨습니다. 아주 강한 자기장으로 지구를 싸고 있대요. 비행기는 안 되겠지만 우주선이 나갈 때도 이 반 알렌데를 차고 못 나갑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피해가 나는데요. 지구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다기층이 있어가지고 애들은 지상에서 전파를 쏴 올리죠. 부딪혀서 내려옵니다. 다시 튕겨 올라가거든요. 이래서 지구 바깥까지 돌아갑니다. 바깥을 쏴주는 놈이 없으면 전파를 쏴 올리면요, 직선으로 나가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이 층이 있어가지고 막아줍니다. 그래서 쏴 올리면 튕겨서 내려와요. 이래서 지구 반대쪽으로 갑니다. 지구 둘러싸고 있는 층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존층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존층 뚫어진다고 난리 복사통을 뜨는데 왜요? 저게 뚫어지면 바깥에 있는 외부의 그 저기 뭐죠? 우주선 같은 거요. 해로운 우주선이 그냥 쏟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게 열을 딱 쳐져 있으면 그걸 막아주거든요. 그냥 뚫고 들어오면 사람 수명에 영향을 줘요. 대기가 우리를 얼마나 돌봐주는지 모릅니다. 운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계속 떨어진답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운석은 지구에 지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기층을 통과할 때 마찰 열에 의해서 다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말이에요. 외부에서 날아 들어오는 돌멩이를 다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작은 거 하나라도요, 대기에서는 그대로 지표까지 떨어지면 못 살죠. 그래서 대기가 막아주고 다른 전기층이 막아주고 이러는데, 과학들이 상상한 것은 바깥에 수층, 물로 된 층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궁창 위에 물 하면 다 이제 구름으로 생각하죠. 그냥 가보세요. 구름이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늘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구름. 밑에 있어요? 비행기 타보면.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은 잘 모르겠네. 타봐도 좌석이 영 시원찮은데 자리 잡아가지고 내리다 보지 못한 사람.
듣고 알아야겠죠. 듣고 알아야겠죠.
비행기 한번 타봅시다. 구름이 높은 산 중턱에 걸려있거나 산 중턱에 걸려있는 걸 가봐보면요, 그 구름은 지표에 있는 겁니다. 지표에. 영국 연합 과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지구는 피부병을 앓고 있다. 피부병이요? 근데 가장 지독한 바이러스가 인간이다 이랬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집 표면을 막 뚫어가지고 베려놓는데요. 그 다음에 대기로요, 뭘 막 뿜어 올린대요.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는요, 대기로 뿜어 올린 거 그거나 지표에 구멍을 뚫은 거나 이건 전부 지구의 피부라는 얘기입니다. 피부.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때가요, 우리 몸하고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죠.
붙어져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 억지로 밀 필요는 없죠.
안 밀어도 되잖아요.
그래요? 야, 안 미는 사람인데.
밀리면 밀릴 수 있는 거지만 피부는 밀면 안 밀리잖아요.
실제로 피부는 밀어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밀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사이에 떠가 있다.
떠가 있다는 얘기죠. 아, 뭘 좀 잘 알아야 되죠. 사실은요, 몸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는 듯한 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피부예요. 때도 피부입니다. 그래서 너무 밀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일부가 내가 듣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구름이 그런 겁니다. 대기가 몇십 킬로가 되는데, 구름은요, 자꾸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은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기권 바깥에 물이 있었다는 그 표현을 어쩌면, 그 성경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것이 그 설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 바깥에 그런 물층이 있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큰 변화는 뭐겠어요?
온도 변화가
없죠. 온도 변화가 없으면 아까 바람 얘기하셨는데 자동으로 바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남극 북극 하는 개념이 없어져요. 왜 그런 거니까 이 물로 덮어서 놓는 요즘 저 온실에다가 왜 비닐을 씌우고 그 바깥에 물 돌리는 온실이 있죠. 지하수 뿜 올려가지고 그 안으로 물을 자꾸 흘려보내요. 그러면 비닐로 된 그 바깥에 지하수 된 물을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온실 나는요? 아주 멋진 온실. 지구가 꼭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남극과 북극의 온도 차 역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이든 북극이든 북극도요, 아까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거기 거의 아열대 지방처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물로 된 층이 있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지죠. 근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요, 옛날에 그 태양을 그린 거 보면요, 태양이 둥글지가 않아요. 태양이 둥글지가 아니하고 납작하게 그려져 있답니다. 태양을 왜 그렇게 그렸을까? 물 속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고대인들이 바라본 태양은 그렇게 둥근 게 아니고 이 수평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둥근 게 아니고 약간 이 납작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구 환경이 그렇게 좋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이 온실처럼 바깥을 둘러싼 것이 있었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뭐, 광선 같은 거 전부 차단되고 일어나면, 우리 수명이 팍 느는 거 1도 아닙니다. 우리 수명만 느는 게 아니고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 환경도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있었던,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이, 아, 그런 세상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홍수 때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그 위에 있던 물들이 전부 쏟아져 지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걸 홍수의 그 과정을 설명할 때 뭐냐면, 하늘에 창들이 열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걸 뭐,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해 왔었죠.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어서 쏟아붓듯이 그 물들이 전부 지상으로 내려와 버렸을 가능성.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상에서는요, 땅이 갈라져 나오면서 거기에서 땅 속에 갇혀있던 가스들이 터져 나오면 온도를 그냥 팍 떨어뜨려 버리고요. 그래서 생겨난 재미난 현상일지 모르는데, 이건 마찬가지 추정입니다만, 남극의 얼음 있지 않습니까? 남극의 얼음이 민물입니다. 남극의 빙하가 민물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민물 얼음 덩어리가 산을 이루고 있느냐, 이딴 생각해 보세요. 민물인 것이 확실한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쯤인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바닷물을 식수로 그쪽에 만드는 방법, 이걸 연구를 했는데 그거보다가 더 경제적인 것이 남극의 얼음 덩어리를 끌어오는 것이 더 경제적이래요. 그 놈을 끌고 오면 오는 동안에 녹잖아요. 그 다음에 적도를 거치고 뭐 어쩌고 이러면 많이 뭐가 없어서 허실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남극의 빙하를 끌어오는 것이 식수를 쓰는데 더 경제적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북극은 언급이 안 나온 걸로 봤어. 북극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남극 그 얘기를 제가 옛날에 봤는데, 거기 한가운데 민물로 된 얼음이 있다. 그것도 모르게 아마 바닷물이 올라, 저 바닷물에서 저 증발된 눈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얼음이 되면서 그리 됐다 하면 그것도 할 말인데, 그렇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 저런 거대한 민물 얼음 덩어리가 형성됐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거의 불가사의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홍수를 거치면서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마 바깥에 있었던 물로 된 보호막 하나를 징벌하는데 사용해버리고 끝내버렸을 가능성. 또 그것을 설명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게 지구의 해수면이 많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설명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도 대체로요, 30 내지 한 150m 정도는 해수면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러면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곳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륙봉 지역, 대륙봉 지역, 그게 육지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답니다. 그런 어떤 해수면의 변화 이런저런 것들 보면 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 할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사실이었을 가능성, 우리로서는 이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럴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성경을 더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다라는 것도 좋지만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물이 얼마나 많은 별인지 아세요? 지금 육지하고 물하고 비가 어떻게 되죠? 7대 3. 누가 7이죠? 물이 7대죠. 지구 육지를 전부 깎아가 바다를 메우면요? 메워질까요? 못 메워요?
7대 3이면 물이 더 많은데.
네, 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육지 높은 데 전부 깎아가 깊은 바다를 탁탁 다 메우면 이 지구는요?
물바다.
물바다. 그냥 바다. 물바다가 아니고 그냥 바다입니다. 수심 얼마쯤 될까요? 여기 계산 나와 있어요. 높은 걸 다 깎아가지고 깊은 걸 다 메워 들어가면 바다입니다. 육지, 이제 지구는 그냥 바다,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심 얼마인 바다가 될까요? 2700m입니다. 2700m요. 이건 계산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 에베레스트산 높다 해봐야 8000 얼마죠? 제일 깊은 데는요? 만 메터를 넘습니다. 저 필리핀 그 옆에 있어요. 만 메터를 넘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 하나 딱 깎아가 고구마 하나 딱 메우면요. 못 메웁니다. 아, 2000 모자라요. 그리고 육지가 3이고 바다가 7이라는데, 바다 훨씬 넓어요. 그만큼 이 지구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물이 많은 곳이고, 홍수 이전의 지형이 지금하고 좀 달랐을 가능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지구가 그렇게 심한 변화를 겪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구가 그런 변화를 겪지 않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지구과학인데요. 지구과학 밑바탕에 그런 건 바로 그게 그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흔들려 버리면 지구과학 자체가 흔들려요. 이론 자체가. 그런데 지구가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뭐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옛날에 지구는 원래 육지가 이렇게 5대양 6대주가 아니고요. 한 덩어리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둘로 쫙 갈라지죠. 둘로 쫙 갈라졌을 때 한쪽 대륙 이름을 곤드와나라 그랬고요. 기억하실 택이 없는데요. 그 기억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한쪽 대륙을 곤드와나 대륙이라고 그랬고, 한쪽을 앙카라? 뭐, 작은 새끼 이름 붙여가지고 돌로 갈랐죠. 이거 찾아낸 사람이, 이런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대. 근데 악착같이 그거 찾아가지고 발견해낸 사람이, 베게네라는 사람이, 그, 아메리카 안쪽 부분하고, 대서양 중심, 대서양 바깥쪽, 양쪽, 그러니까 한쪽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고, 이쪽은 유럽, 아프리카잖아요? 요, 아메리카 형을 요렇게 꽤 맞춰보니까 맞더란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한 것들, 지금은 원래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가 한 덩어리였고, 이것이 갈라져 나갔다는 게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요? 저 호주는 원래 어디부터 있었는데요? 인도양 밑에. 여러분들이 가다 끼보면요. 어떻게 퍼즐 하듯이 이렇게 맞추면 은간히 맞아 들어가요. 조금씩 멀어져 간 거죠?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멀어져 갔다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지구 역할을 길게 잡아가지고요. 1년에 몇 미리씩? 몇 센티씩? 그래 잡지 않으면 지구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인지 원래 하나였던 것이 급격하게 쪼개지고 갈라졌을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구가 과거에 그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은 성경이 군데군데 말해줍니다. 그런 변화를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 에덴 동산의 강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강은 강은 보통 나뭇가지 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강가지가 많이 모여가지고 그 하루 쪽으로 내려가면 큰 강이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은 어떻게 생겼어요? 한 에덴 동산 가운데서요, 강이 네 개로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갈라져가지고, 온 들판을 적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달라요. 단순하게 강 모양만 다른 게요, 강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지형이 그렇게 달라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가운데서 물이 솟아납니다. 이 물이 바깥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강이 돼서 흘러나가는 이런 유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구 같은 이런 지형이라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약간 높고 바깥쪽으로 꼭 저 뭐야 야구 투수 서 있는 뭐 야구장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떤 완만한 지형에서 가운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게 에덴 동산에 나오는 네 개의 강 유형 한번 보세요. 성의 설명은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가정이 동원되어야 되는 이야기지만은 이런저런 설명에 귀구려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상과 홍수 이후에 깨어진 세상이 엄청나게 달랐으면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거기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던가를 살펴보면 참 아담이 많이 원망스러워지죠.
근데 그 노아의 방주 홍수 그 이후에요.
네.
그 수명 평균 수명이 많이 떨어졌다면 했는데 노아와 그 외 네. 아들들의 평균 연령은
그 아 좋은 지적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건 오래 살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면 재밌는 겁니다. 벌 있지 않습니까? 벌의 수명은 한참 바쁠 때는 한 30일요. 한 달밖에 안 갑니다. 좀 괜찮으면 한 서너 달 가고요. 근데 여왕벌은 몇 년 갑니다. 여왕벌하고 일벌하고 종류가 다르나요? 출신은 똑같습니다. 둘 다 암펄입니다. 일벌도 암펄이고 여왕벌도 암펄이에요. 차이점은요? 새끼 낳았을 때 애벌레 시절에 로얄젤리를 먹인 놈은 여왕벌이 됩니다. 그냥 그걸 저 로얄젤리를 다 먹인다 그래요. 새끼한테 다 먹이는데 며칠 더 먹는데요. 한 7일간 더 먹은 건 여왕벌이 되고 그냥 조금 먹고 그냥 때 나온 건 일벌이 돼가지고 일 열심히 할 때 한 달 좀 길면 서너 달. 그래 그때 그 젤리 좀 더 먹은 놈은요 여왕벌이 돼가지고 몇 년씩 삽니다. 그것도 불쌍하다. 다른 암풀들은 결혼도 못하고 자꾸 일만 하다 다 죽어버는데 여왕도 혼자요. 혼자서 알 다 깝니다. 한 판에 벌이 얼마나 붙는지 아세요? 벌 한 판에요. 벌통에 벌이 보통 한 8만 마리 정도요. 혼자서 다 까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은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딱 한 번요. 수펄, 불쌍한 수펄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보통 안에 수펄이 좀 있어요. 야들은 일도 안 해요. 빈둥빈둥 놀다가, 처녀 여왕벌이, 그러니까 처녀 여왕벌이 안 나오면 그건 할 일이 없어요. 처녀 여왕벌이 나와서 처음 비행할 때 열심히 따라갔다가요. 그 중에 한 놈만. 한 놈만 교미하고 나머지는 땡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교미로 해서 이 여왕벌은 몇 년 동안 알을 계속 낳아요. 그래가 그 꿀떨대 보면요 수펄이 참 불쌍해요. 수펄집하고 암펄집하고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꿀떠는 사람들이 돌리고 난 다음에 수펄집은 전부 칼로 싹싹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애벌레가요 뭐 죽지 돌이 있습니까? 왜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애벌레 시절에 조금 더 먹여놓은 놈은 그때의 그 차이가 다른 일벌보다 수명이 몇십 배 길어져 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사람에게 그게 맞을는지는 제가 장담 못하겠는데 노아나 그 아들들은 지구 환경이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이어서 아마 그 영향으로 지구가 환경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에 그렇게 오래 갔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 태어난 아이들도 수명을 보면 그 이 뭡니까 이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니고요. 계단처럼 떨어져요. 계단처럼 이렇게 뭡니까 길다가 착착착 이렇게 수명이 떨어져 내려오거든요. 그걸 보면 홍수 이후에도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고 그래도 홍수 이후에 오래 살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홍수 전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날 때 환경이 아마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성 있기 싶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면 그게 평생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진짜 문제라는 얘기는 있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 지구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히말라야 산 꼭대기가 석회암 지대거든요. 산 꼭대기는요. 히말라야 산맥의 그 높은 산에서요. 조개 화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분은 석회암 지대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 높은 산들이 과거 어느 때에 바다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 속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지구에서 제일 높다는 산이 되게 물 속에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해가 바뀌었었는지 없는지 장담할 수 없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그 지구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구과학,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왔다고 생각하는 게 지구과학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의 가장 큰 명제, 현재는 과거의 열쇠. 말을 누가 만드는지 참 잘 맞는다 싶어요. 현재는 과거의 열쇠. 그러니까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 그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동일 과정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과거에도 지구는 그대로 겪었다라는 게 동일 과정설입니다. 지층 누증의 법칙. 지층은 밑에 있는 것이 오래된 거고 위에 있는 것이 최근의 것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였다고 말합니다. 다 맞는 얘기 같아 보여요. 현재가 뭐냐니까? 지구가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았을 때만 이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근데 지층 얘기를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층이라는 것이, 30cm 쌓여가지고 지층이 되는데 5,000년 걸린다는 거죠. 30cm짜리 지층이 한 5,000년 정도 걸려서 만들어졌답니다. 이 지층이 만들어지도록 차곡차곡 지층이 만들어갈 때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괜찮은데요. 이런 지층 속에 짐승의 시체가 들어가서 뭡니까? 그래서 화석이 됐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긴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뜻이 되어버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화석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거나 무너지죠. 화석은 갑작스럽게 매몰된, 순식간에 매몰된 그런 상태에서 화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층들이 5,000년에 30cm 사이일 정도로 차곡차곡 퇴적돼가지고 만들어졌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화석은 반드시 어느 바위요? 에이 참. 화석은 꼭 퇴적암에만 들었습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요,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 사이가 사이가 된 거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여서 화석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홍수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홍수 시절에 마구 파묻히고 물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요, 매몰되고 매몰되면 그게 결국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전경이 전혀 뭐라고 할까요?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실들을 어느 중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창세기 앞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